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 회계연도 군사비 지출 계획이 반영된 국방수권법안에 어제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법은 군인과 그 가족들에게 중요한 혜택을 제공한다며 또 우리나라의 국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국방수권법안은 약 7,680억 달러의 내년 군사비 지출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내년 군인 급여는 2.7% 인상할 계획입니다. 특히 태평양 억제 구상을 위한 71억 달러 지출안과 타이완 방어에 대한 예외 차원의 지지 성명, 중국에 맞선 대응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또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군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항도 명시됐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3억 달러 지출안이 반영됐고 유럽 안보 구상에 약 40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일본과 중국 국방수장이 내년 말까지 우발적 군사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직통 전화선, 이른바 핫라인을 개선해 어제 합의했습니다.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웨이펑어 중국 국방부장은 이날 약 2시간에 걸친 화상회담 뒤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 중국명 랴오위다오를 포함해 타이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를 논의했습니다. 기시 방위상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중국과 한라인을 조기 개설하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모테기 도시미스 당시 일본 외무상은 지난해 11월 도쿄에서 열린 회담에서 양국 간 핫라인 연내 개설에 합의했지만 아직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국방부도 이날 성명에서 핫라인 조기 개설 합의에 대해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개설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회담 뒤 성명을 내고 기시 방위상이 상대 측에 일본은 강압에 따른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하며 그와 같은 행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인민해방군과 해안경비대 소속 함정들의 활동 등 개별 사건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국방부는 중국은 자국의 영토적 주권과 해양주권 그리고 이익을 단호하게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양자적 관계의 정체적인 이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동중국해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의무 격리 기간을 열흘에서 닷새로 줄이는 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닷새간 격리한 뒤 엿새째 되는 날 증상이 없으면 격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CDC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했지만 양성 판정을 받지 않거나 증상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닷새만 격리하도록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이 밖에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이 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한 뒤 무증상을 보일 경우 아예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열흘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로셸 월런스키 CDC 국장은 AP통신에 이번 조치가 최근 변이종인 오미크론의 급증에 따른 셈법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월런스키 국장은 모든 감염 사례가 중증 상황은 아니라며 무증상일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학을 따르면서도 사회가 안정적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이 존재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승조원 100여 명인 미 해군 전투함 밀워키호에서 약 25%의 승조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최근 밝혀졌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어제 AP통신의 익명을 전제로 20여 명의 밀워키 승조원이 코로나에 감염됐다며 이 때문에 지난주 예정됐던 파병 임무가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밀워키호는 현재 쿠바 관타나모 해군기지에 정박 중이며 미 해군 함정 내 확진으로 인한 임무 중단은 올 들어 처음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4일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메이포트 해군기지에서 출항한 밀워키호는 관타나모 해군기지에 잠시 들렀으며 미 남부사령부 관할 지역으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앞서 미 해군은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밀워키호의 모든 승조원이 완전 접종을 마쳤다며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장병의 경우 함상 내 격리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동정입니다. 2021년 12월 28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올들어 네 번째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취임 첫 해를 맞은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에 여러 차례 손을 내밀었지만 성과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케네스 베시 측이 북한이 소장에 응답하지 않았다며 정식으로 걸석 판결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구름 많고 평복한 때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1도, 낮 최고 영하 10도에서 6도, 바다 물결 동해 0.5에서 2m, 서해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올 들어 네 번째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첫 해를 결산하는 이번 회의에서 위기에 처한 경제와 교착 상태에 놓인 대외관계를 놓고 어떤 정책 방향이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8일 노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가 27일 개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치국 위임에 따라 회의의 사회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주요 당과 국가정책 집행 정형을 총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기를 열기 위한 당과 인민의 투쟁을 승리의 다음 단계로 인도하는 전략 전술적 방침과 실천 행동 과업들을 토의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원회의 의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았고 상정된 의정들을 승인하고 토의 사업에 들어갔다고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원회의에 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들이 참가했고 노동당 전문부서와 내각의 성, 그리고 중앙기관, 도급 지도기관, 시, 군, 그리고 주요 공장, 기업소와 해당 주요 부문 간부들이 방청으로 배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전원회의에 말단 조직의 간부들까지 참가했다는 점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2년 차인 내년도 경제와 민생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의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공개한 방청 범위 등을 볼 때 천여 명 정도로 2019년 12월에 열린 전원회의처럼 규모 있게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올해 성과를 평가하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 결정사항을 현장에까지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첫 해와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을 마무리한다는 의미에서 전원회의가 미니 당대회 수준으로 열린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 보면 지금이 아주 그 힘든 시기잖아요. 스스로가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국가가 통제력을 강화해서 총력 매진하려고 하는 거니까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기관의 대표자들을 다 이제 참석시키는 거죠.
전원회의는 당 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대내외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회의체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유명무실했다가 김정은 체제 들어 공식 정책결정기구로 위상을 회복했습니다. 이번이 올 들어 네 번째로 특히 연말에 열리는 전원회의는 2019년 이후 2년 만입니다. 2019년엔 나흘간 진행됐고 이듬해 1월 1일 회의 결정서를 채택해 내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사흘 이상 회의를 진행하며 연말 결산과 내년도 계획 수립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정치국 회의에서 농업과 건설 부문에서 커다란 성과를 내는 등 국가사업 전반에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났다고 밝힌 만큼 올해 결산에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정책 노선이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본인들이 올해를 그 성공했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이제 김정은 10년을 맞아서 이제 우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올해가 뭐 실패했다면 모를까. 올 초처럼 뭐 모든 목표들이 엄청나게 미달했다 이런 식은 지금 아니거든요. 김 위원장 10년을 성스러운 10년 이 정도까지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은 노선을 변경할 이유는 없는 거죠.
통일부 당국자는 내년은 김 위원장 집권의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해이자 김일성 주석 탄생 110주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80주년 등의 의미가 부여된다며 북한으로선 최소한 올해보다 부문별로 상향된 목표를 제시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의 추동력을 이어가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지난 2년간 사실상 국가 봉쇄 수준으로 이어온 비상 방역 체제를 놓고 경제난과 민생고를 고려해 새로운 방역 기조를 제시할지 여부도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입니다. 이와 함께 대미, 대남 정책 방향이나 현안을 둘러싼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2019년처럼 이번 연말 전원회의 결과가 이듬해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대체할 경우 대외정책 노선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최근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반인권 행위를 이유로 새 대북 제재 조치를 취했고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잔류시켰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한 간 종전선언 분환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의 대미 메시지의 강도에 따라 북한과의 종전선언 협의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중 기준과 적대 정책 철회를 매우 강조하는 형태로 가고 그 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전선언은 의미가 없다라는 식의 입장이 확실히 밝혀지면 한미가 준비한 종전선언에 대한 설명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죠. 반면에 좀 애매하게 그 여지를 남긴다면 종전선언을 설명하려고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은 급진전될 가능성은 있다고 하겠죠.
한편 북한 매체에 공개된 전원회의 사진에서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은 정치국 상무위원과 위원들이 앉은 주석단이 아니라 그 아래 회의장 방청석의 맨 첫 줄 구석자리에 앉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 17일 김정일 10주기 중앙추모대회 당시 호명 순서 때문에 최근 정치국 위원이나 후보위원에 선출된 게 아니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착석 위치로 미뤄 김 부부장이 정치국 위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방청석 1열 끝쪽에 앉은 것으로 볼 때 후보위원인지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취임 첫 해를 맞은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에 여러 차례 손을 내밀었지만 성과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전통적인 외교 방식을 고집하는 특징이 뚜렷한 가운데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취임 첫 해를 보낸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별성을 꼽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공개한 대북 정책이나 대북 관련 언급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시와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2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두 대통령이 이보다 더 다를 순 없다면서 전통 외교로 복귀하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거래와 성공 달성을 원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다른 방향성에 주목했습니다.
His is a studied approach. It's not transactional. He knows it's going to take time and it's going to require
거래적인 방식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학습된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대북 협상에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점과 많은 인력이 요구되고 많은 협상과 좋은 정보, 통찰력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인내심도 가질 것이라고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북한에 대한 접근법이 전임 행정부에서 보였던 위에서 아래, 즉 톱다운 방식이 아닐 것이란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실무 차원의 협상을 통해 점차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는 바텀업 방식에 무게를 두면서 실무 차원에서 대화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난 6월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미국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We continue to hope that the DPRK will respond positively to our outreach and our offer to meet anywhere.
이후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외교가 북한 문제의 해법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이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고 우리의 전문가들도 이 복잡한 사안에 협상할 준비가 돼 있는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his strategy is, look, we're prepared to negotiate. We need our experts to negotiate the complex issue.
그러나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북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도 큰 차이점으로 꼽았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북한 문제 해결을 공언하고 정상회담까지 가졌던 트럼프 행정부가 비교할 때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한 해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트위터와 언론 인터뷰, 각종 연설 등에서 북한을 여러 차례 언급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올해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언급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역시 취임 초기에 비해 북한 문제를 언급하는 횟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21일 국무부 청사에서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정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북한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북한 문제를 최고 수준에 올려놨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은 우선순위가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a lower priority under Biden than Trump because Trump elevated it to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목적이 같고 외교적 열망과 사용할 수 있는 도구도 비슷한 만큼 결국 우선순위의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초기만 하더라도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시급성이 있었다면서도 정책을 시행한다는 관점에선 그런 절박감을 반영할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 17일 미 외교협회 대담 행사에서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언급하며 본질적으로 우리 대북 정책의 목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향하는 단계적 진전을 위한 외교적 관여에 준비될 수 있도록 이들 두 정책 사이에 자리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나이더 국장은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은 어느 정도를 위한 어느 정도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외교와 엄격한 억지력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at means that some for some. Another way of describing it is that Biden described it as
하지만 외교라는 도구는 북한이 대화 제의에 호응하지 않으면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억지력이라는 도구 역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유지하는 것 외에 특별히 주목되는 변화는 없었다는 겁니다.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은 북한이 더 이상 미국의 집중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면서 우리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되돌아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Basically, we've gone back to strategic patience. North Korea once again is no longer.
보스 국장은 북한이 무언가 큰 일을 저지르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 문제를 외면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하는데 투자할 정치적 자본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선 제재 완화와 같은 방안을 먼저 내놓아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선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적으로 큰 정치적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꽉 막혀있는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북한이 멀어진 데 대해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핵실험 등을 하지 않고 있어 미국이 당장 대응할 필요가 없고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에는 북한 말고도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국내외적으로 집중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관측된 또 다른 특징은 동맹의 역할이 커졌다는 점과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는 점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취임 초기부터 북한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힐 때마다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조율을 우선시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대북 정책 검토에 있어서도 두 나라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왔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을 비롯한 국무부 인사들이 한국, 일본 측 대화 상대와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횟수가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도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을 대화로 유인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5월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이 실제로 관여하기를 원하는지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유엔에 의해 명확히 금지된 활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외교를 추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내 주요 언론 매체들은 칼럼과 기고문 등을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취임 첫해 외교 정책에 다소 엇갈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동맹과 파트너십 복원 노력은 대체로 긍정평가하면서도 그 성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레고리 트레버턴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NIC 위원장은 26일 미 주요 일간지 LA타임스의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정책에서 합격점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NIC를 이끌었던 트레버턴 전 위원장은 기고문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국제무대에서 리더로서의 명성과 이미지를 회복하고 다자주의로의 복귀를 위해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철군 사태를 가장 먼저 거론하며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간 철군 계획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의 리더십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사안별로 그리고 수많은 결정들을 통해 얻어지는 것인데 바이든 행정부가 프랑스의 사전 공지 없이 영국과 호주의 핵 잠수함을 지원하기로 한 결정은 지울 수 없는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동맹국들은 도박을 회피할 수밖에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한번 목격한 그들은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 만큼 미국 정치를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레버턴 전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연속성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 기후 변화 협약과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탈퇴 결정을 번복했지만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는 재가입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지적재산 도용을 억제하는 데 진전을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미국 외교 정책의 중심에 있는 중국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부과된 관세 철폐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문제가 없어도 마땅히 해야 할 기술 분야에 대한 국내 기초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해 중국 위협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첫해 외교 정책에서 대중 접근은 미완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데이빗 이그나티우스 칼럼니스트는 최근 게재한 칼럼에서 바이든 대통령 팀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아래 4년 동안 무시된 미국의 국제적 동맹과 파트너십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옳은 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미국의 최대 강점은 상호 의존망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동맹과 파트너십 회복 작업을 시작했고 아프간 문제에 대한 협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성공적이었다는 겁니다. 또 미국은 동맹 갱신으로 인해 아시아에서도 더 강력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협의체인 쿼드는 중국의 아시아 지배에 대한 최고의 견제책이고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선 하드파워 측면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군사기술을 공유하기 위한 호주, 영국과의 연합 오커스는 수십 년 만에 가장 중요한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철군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올해 외교 정책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오래된 적들이 바이든 대통령 외교 정책의 중심점을 방해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래의 국가 안보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 하지만 과거 갈등이 계속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대외 정책이 중국과의 경쟁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 문제 등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세계와 경쟁해야 했다는 겁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원했던 대로 중국 문제에 완전히 집중할 수 없었던 이유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해외 순방 계획 축소 때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워싱턴의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전략 안보센터 에마 애시포드 선임 연구원과 매튜 크로닉 부국장은 최근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에 세계는 미국이 돌아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이 글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인 오미크론과 이란 핵 합의,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 보고서에 미 대외정책의 중점인 중국으로의 자산 이동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업무의 상당 부분이 미국 외교정책의 근간을 재건하는 것이었다며 이것은 동맹과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복원하고 다자간 체제를 다시 활성화하는 것으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We're much more aligned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now than we were a year ago on nearly every issue.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와 접경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성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도전하려는 중국의 노력 등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 우리는 1년 전보다 동맹 파트너들과 훨씬 더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프간 철군 사태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이것이 힘들 줄 알았고 실제로 그랬다며 대피와 재배치로부터 미래를 위해 배우고 있는 교훈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knew this would be challenging. It was. And there are lessons from the evacuation and relocation that we're learning for the future.
그러나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휴일을 보내지 않는 것은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우리는 3세대 미군들이 아프간에서 싸우다가 전사하도록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윌슨 센터의 에런 데이빗 밀러 수석연구원은 CNN 방송 기고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직면할 주요 대외 문제로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문제를 꼽으면서 안타깝게도 모두 성공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 정치가 행정부의 유연성을 제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케네스 베시 측이 북한이 소장에 응답하지 않았다며 정식으로 궐석 판결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케네스 베시 측 변호인은 최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올해 2월 25일 혹은 그 이후 시점 북한의 소장이 전달됐다며 북한은 60일 이내 소장의 반응을 보여야 하지만 현재까지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 사무처가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해 줄 것을 공식으로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궐석 판결은 피고가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앞서 북한에 2년 넘게 억류됐다 풀려난 배 씨는 지난해 8월 억류 당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배 씨 측은 국제운송회사인 페덱스 등을 통해 소장을 평양으로 보냈지만 우편물이 반송돼 올해 2월 미국 우체국을 통해 소장을 재송부했었습니다. 우체국을 통한 배 씨의 소장은 뉴욕 JFK 공항을 떠났다는 내용을 끝으로 아직까지 배송 완료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이날 배 씨 측은 우편물이 미국을 출발한 점을 근거로 북한 측이 소장을 받았다는 판단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한 겁니다. 과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억류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평양에 사무소가 마련되어 있는 국제우편물 서비스 업체를 통해 우편물을 보냈었지만 지난해 9월 이 업체는 유엔이 아니거나 비외교 목적의 우편물에 대해 배송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재개하고 신형 미사일 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미북 대화가 장기 교착된 상황에서 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역량이 시간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VOA는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분야별로 돌아보는 5차례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미북 협상 교착 속 북핵 고도화 문제를 짚어봅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9월 제65차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에서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IAEA는 여러 차례 핵 프로그램 재개와 관련한 북한의 동향을 지적했는데 이날 그로시 사무총장은 다소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북한의 핵활동이 다시 시작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nuclear program goes full steam.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이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농축 그리고 다른 활동 등 핵프로그램 관련 작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의 여러 결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IAEA가 공개한 북한의 구체적인 핵 관련 활동은 7월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냉각수 방출을 포함한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움직임과 이보다 앞선 2월부터 7월 초까지 5메가와트 원자로 인근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연구소가 가동된 정황, 영변 핵시설에서의 플루토늄 재처리 흔적 등입니다. IAEA뿐만 아니라 각국의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도 10월 공개한 연례 중간 보고서에서 북한 핵시설에서의 새로운 움직임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사이 촬영된 영상을 통해 영변 핵시설 내에서 핵과 관련된 실험의 흔적이 포착되고 올해 5월 경수로 옆 터빈용 발전기 인근에서 열 활동이 감지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수로 남쪽 부근에 원형 구조물이 설치되고 원심분리 공장에 액체 질소용 유조차로 보이는 차량이 발견된 점도 주목되는 변화로 지목했습니다. 이처럼 2021년은 한동안 중단됐던 북한의 핵 관련 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된 해로 평가됩니다. 미북 대화가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것과 대조적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다시 활발해지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강화된 핵 활동은 올해 초 개최된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이미 예고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개발 의지를 더욱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을 전한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입니다.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국가 핵무력 건설 대업을 완성하는 것은 우리가 리성하는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 행정에서 반드시 선차적으로 점령해야 할 전략적...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스웨덴 외교부 산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올해 발표한 국제군비군축 국제안보 관련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를 40에서 50개로 추정했는데 이는 지난해 추정치 30에서 40개보다 10개 늘어난 수치입니다.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누넨 미국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도 지난 7월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고농축 우라늄 540에서 550kg을 생산해 최대 25개의 우라늄 기반 핵무기를 갖고 있고 여기에 플루토늄 기반 핵무기 10개를 더할 경우 최대 4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이누넨 전 사무차장은 북한이 지난 2006년 첫 핵실험을 한 만큼 이후 소형화를 추진할 시간이 15년이나 있었고 가장 최근인 6차 핵실험은 수소폭탄 혹은 증폭 핵분열탄에 대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시간이 많고 또 규모가 크면서 정교한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 핵무기 소형화까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이누넨 전 사무차장은 지난 9월 인터뷰에선 국제사회가 북한의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 생산, 핵무기 제조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이후 동결 방법과 핵무기 폐기를 위한 이정표에 합의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북한은 올 한 해 핵과 관련된 움직임 외에도 다양한 무기 체계들을 선보이며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북한은 1월 22일 평안북도 구성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시작으로 3월 21일 순항미사일 2발, 3월 25일엔 탄도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어 9월에는 두 번에 걸쳐 단거리 미사일이 발사됐는데 이 중 하나는 열차에서 발사되는 새로운 형태였고 다른 하나는 활공형 극초음속 미사일이었습니다. 두 무기체계는 기존에 볼 수 없던 새로운 것들로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어 북한은 10월 19일에는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 즉 SLBM을 쏘아올렸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도발에 유엔 안보리도 긴급회의를 개최하며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0월 20일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당시 SLBM을 포함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se are unlawful activities. They are in violation of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hey
특히 북한의 SLBM 시험 발사를 별개로 봐선 안 된다며 당시 발사는 일련의 무모한 도발 중 가장 최근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21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총 8차례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2019년에 14차례에는 못 미치지만 전년도인 2020년에 6차례에 비해선 횟수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들은 대부분 단거리였습니다. 이 때문에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맺은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 유예 조치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10월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연 무기 전시회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6형과 기존보다 크기가 더 커진 SLBM, 북극성 5, 시옷형 등을 선보이며 시험 발사 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무기 개발이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임을 내비쳤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2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북한 도발의 특징은 무기 개발이 가속화된 반면 ICBM 등 대형 도발은 없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In terms of not testing ICBMs or nuclears, I think you remember his last nuclear test is what triggered.
매닝 연구원은 ICBM이나 핵실험이 이뤄지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이들 실험이 전례 없는 유엔 제재를 불러왔기 때문이라며 두 번째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비공식 약속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무기는 실전 배치 전까지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실험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언제까지 북한의 실험 유예 조치가 이어지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새로운 무기를 선보인 점에 주목하면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주한미군 등에 대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Just as in 2019 when they revealed five new weapon systems, this year they also revealed
다섯 개의 새로운 단거리 무기 체계를 개발했던 2019년처럼 북한은 올해도 다섯 개의 새로운 체계를 선보였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비록 북한이 ICBM이라는 비공식 레드라인을 넘진 않았지만 한국과 일본을 공격하기 위한 역량은 계속 확장하고 다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 전술이든 그렇지 않든 미국과 동맹국을 공격하기 위한 군사력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벤의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다양한 무기 실험에 대해 북한 정권은 무력을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북한에겐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를 실험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벤의 선임 연구원은 특히 북한은 긴장이 고조되는 걸 피하는 데 능하다며 지난 3년 동안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지만 본질적으로 심각한 미국과 한국의 보복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벤의 연구원은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실험에 대한 권한이 주어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만들고 한국인 등에게 북한의 군사력이 한국군보다 더 우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하는 효과를 낸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VOE가 준비한 기획 보도. 내일은 북한 봉쇄 2년, 심화되는 국제적 고립 속 북한의 사상 통제 강화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중 올해 북한에 남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송금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0명 중 2명 꼴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오늘 MK소셜리서치와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3일까지 탈북민 총 40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올해 대북 송금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 대상자의 20.9%인 85명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26.5%, 2019년 28.5%에 비해 낮아진 수치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 국경을 봉쇄한 조치 등의 여파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탈북민들이 올 한 해 송금한 총액도 2억 4,520만 원, 미화로 약 20만 6천 달러로 지난해보다 약 5,500만 원 감소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달에도 북한에 정제우를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마지막으로 정제우를 보냈다고 보고한 것은 지난해 8월입니다. 안소용 기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러시아가 지난달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0으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러시아가 마지막으로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것은 2020년 8월입니다. 당시 러시아는 북한에 32톤의 정제유를 보냈습니다. 이어 작년 9월에는 아예 보고를 하지 않았고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는 14개월째 대북정제유 공급량을 0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에는 총 3만 180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보냈습니다. 앞서 2018년에도 다달이 적게는 300톤, 많게는 7,000톤 등 2만 9,195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북한이 국경 봉쇄에 들어간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도 러시아는 북한에 매달 2,000톤 이상의 정제유를 보냈지만 5월과 6월 각각 873톤과 1,320톤으로 크게 줄였고 8월에는 32톤을 보내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하는 또 다른 나라인 중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북제재위원회에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보고하지 않다가 올해 3월 587톤을 보고하고 8월까지 4개월 연속 정제유 공급량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또다시 중국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 보고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의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에 매달 대북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4,600여 톤, 배럴로 환산하면 38,332배럴로 대북 정제유 공급 상한선 50만 배럴의 7.6%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유엔은 선박간 환적 등 불법 밀수 등을 통해 북한이 실제로 반입하는 정제유 규모가 연간 상한선을 크게 초과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 북서부 오리건주에 정착한 30대 탈북 여성 이연서 씨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이연서 씨의 여덟 번째 이야기 장량희 기자입니다.
이연서 씨가 정착한 곳은 미 북서부 오레곤주의 세일럼이란 도시입니다.
저는 지금 오레곤주 세일럼에 살고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소박한 동네예요. 화려하지도 않고 오히려 조금 시골스럽고 굉장히 조용하고 막 그렇게 북적이지도 않고요. 여기는 컬러풀한 옷을 입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검은색 옷. 비가 지그장창 내리는 게 10월부터 4월까지는 계속 비가 우기거든요. 계속 비가 내리니까. 근데 또 신기한 게 여기 사람들은 우산을 쓰질 않아요. 비가 그렇게 오는데. 다 그냥 자켓, 늘 그냥 그런 바람막이 자켓 같은 거, 모자 쓰고 그냥 그렇게 다니지. 그러니까 다 보면 색깔이 다 검은. 여기는 우산 쓰고 다니면 아, 저 사람 외부에서 온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오히려 우산 쓰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좀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세일럼은 오레곤에서 가장 매혹적인 도시 중 하나로 꿈꾸는 숲, 현지 음식과 풍부한 역사와 예술로 가득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오레곤 주의사당과 오리건 가든, 포틀랜드 공항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세일럼에는 한인 인구 수를 대략 15만 명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연서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의 풍경을 소박하다고 표현합니다.
주룩주룩 내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요. 비가 조금 왔다가 멈췄다가 왔다가 멈췄다가 이런 식이지. 주구장창 뭐 하루 종일 비가 오거나 이런 날은 크게 없어요. 우기기는 하지만 비가 멈췄다가 흐렸다가 조금 쪼룩쪼룩 오다가 좀 멈췄다가. 겨울이 그렇게 춥진 않아요. 여기.
비를 뿌리다 멈추기를 반복하며 땅이 마를 새 없는 겨울을 지나고 있다는데요.
오리건 여름은 정말 날씨도 좋고 정말 화창하고 정말 예쁜데 우기는 아무래도 햇빛이 좀 그립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날씨 때문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우기가 길어지니까 10월부터 뭐 4월 이러면 거의 반년이 그런 거잖아요. 그럼 계절 때문에 적응을 못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너무 괜찮고요. 저는 비 오는 날도 좋아해서.
이런 날씨에 적응이 되어 가는 동안 연서 씨는 이 낯선 곳에서 아이를 낳고 직장에 다니고 공부도 하고 지난 5년 동안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의료 종사자로서 경력을 쌓기 위해 미국에서 다시 대학 과정을 밟은 것이 바로 마취 기술이었는데요.
공부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정말 크게 스트레스 없이 마무리했는데 인상 깊었던 거는 마지막에 이제 클리니컬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은 병원에 가서 직접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마취사 옆에서, 마취 의사 옆에서 같이 이제 일을 하는 거였는데, 그때 수술들을, 마취사라는 게, 마취 의사라는 게 수술실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OR에서, 메인 OR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마취 테크도 같이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술들을 보게 되었는데,
같은 수술 가운을 입고 수술실에 들어가지만 서로의 역할이 다르고 각자의 맡은 역할대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움직입니다.
그중에 하나 지금 기억에 남는 게 C세션, C세런이라고 그 한국에서 말하는 지향절개 기술. 저희 아들을 지향절개를 낳았거든요. 근데 그 수술을 보고 나니까 아,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큰 수술을 내가 했구나. 이거 보고 나니까 다시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것들 너무 재미있었었고, 진짜 수술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하는 걸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나의 아기가 이런 관문을 뚫고 세상에 나왔구나 생각하면 신기하면서도 이 어려운 일을 내가 해냈구나, 그 많은 엄마들이 이렇게 생명을 출산하는구나 경이로움도 들었는데요. 수술대 위에 누워서가 아니라 수술대를 바라보고 서서 그 장관을 지켜봤습니다. 지켜본 수술 중 가장 뚜렷하게 나의 모든 감각들이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살타는 냄새도 나고 사실 피가 튀기도 하고 이러는데 처음에는 저도 좀 오지러워 갖고 살짝 뒤를 물러났다가 다시 보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나마도. 계속 보다 보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고 환자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근데 참 수술은
이런저런 생각도 잠시 익숙하지 않은 말,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들의 대화를 따라잡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여기서는. 더구나 그런 막 이렇게 멀티 그런 뭐죠, 대화 상태에서는 그게 캐치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1대1 상황에서 대화하는 거랑 또 달라서 막 여기저기서 막 얘기를 하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인지 막 헷갈릴 때도 있고, 그런 게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미스언더스탠딩 그런 실수도 여러 번 했고. 그런 거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용어를 잘하는 사람도 환경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아니면 또 긴장을 해서 그런 실수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쓰는 용어가 또 따로 있어요. 자기들끼리. 자기들은 아는 용어인데 나는 학생이다 보니까 모르죠. 잘. 예를 들어서 뭐 폴 가지우라고 하면 나는 그냥 그 수액 없는 그 막 그 세워드는 그거 있죠. 저는 그거 그냥 빈 막대 그냥 빈 그 세워드는 그 스탠드를 그냥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얘네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거는 거기에 수액이 다 달려 있고 다 선이 다 라인이 연결이 돼 갖고 바로 환자한테 꼽아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된 걸 말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딜리버리 이제 시키면 저는 그냥 그 가지고 오는데 결국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뭘 가져온 거야? 사실은 원했던 거는 수액 다 달려서 라인 다 연결이 돼서 공기 다 빼고 바로 환자한테 꽂을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선을 말했던 건데, 그러니까 뭐 그런 실수들. 용어들이 아무래도 다 생소하긴 해요. 수술 용어들, 뭐 수술실에서 쓰는 그런 장비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배워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도 저한테는 챌린지였고, 의사한테는 이제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학생이니까 제 코치가 따라다니는 코치가 있잖아요. 코치는 알아들었겠지 싶어서 이제 나와가지고 코치한테 물어보죠.
이런 과정을 거쳐 무사히 마친 학업. 그리고 또 다른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테크놀로지스트 시험인데요. NSD자 테크놀로지스트 시험인데 지금 앞에다 책을 놓고 시험을 아직 한 번도 안 봐갖고 유형이나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잘 모르고 되게 많은 질문들이 나온다고 해갖고 가서 치러야 되는 시험이에요. 국가 시험인 거, 네, 국가 자격증 시험인 것만 알고 있어서 사실은 잘 몰라요. 어떤 시험인지 그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책 한 권을 다 외워야 되는 상황인데 뭐 당장 제가 직업을 찾는 게 아니라서 아직은 좀 시간적으로 여유는 있는 편이에요.
남편의 직장이 안정적이어서 당장 일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소중한 아이를 잘 키우면서 틈틈이 공부해 국가공인 마취기술자로 전문 의료 종사자가 될 준비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한국을 떠나면서 꽉꽉 채웠던 이민 가방처럼 그렇게 알차게 살아온 짧으면 짧았던 연서 씨의 이민 생활. 결혼과 동시에 시작한 미국 정착.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비오의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연서 씨의 사연은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지난 5월 탈북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영국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박지연 진검다리 대표가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가 선정하는 2021 영웅들 중 한 명으로 선정됐습니다. 더 타임스는 26일 박지연 대표를 2022 영웅들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면서 박 대표가 지난 5월 영국 지방선거에서 자유와 정의, 행복한 가정을 선거 구호로 내세워 맨체스터 지역 보수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탈북민 최초의 영국 선거 출마자가 된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신문은 박 대표가 북한에서 잔혹한 수감 생활을 견디며 두 번의 탈출 시도 끝에 탈북해 14년 전 영국에 정착했다며 비록 당선은 되지 못했지만 탈북민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는 영감을 불어넣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27일 VOA에 많은 영국인이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돼 고개가 숙여진다며 앞으로도 입이 있어도 목소리를 낼 수 없고 자유가 절실한 북한 주민 등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타임스는 박지연 대표 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백 명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한 의사와 수학 무력 학습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며 교육 기회 평등을 위해 헌신한 교사 등 영국 사회를 위해 헌신한 다양한 활동가들에게 상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모금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최저 수준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22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서 올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1,540만 달러의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스위스가 전체 지원액의 56%에 달하는 621만 2,600여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스웨덴이 173만 9,300여 달러, 유럽연합이 118만 3,500여 달러 순이었습니다. 또 캐나다와 핀란드는 각각 117만 960달러와 58만 6천여 달러를 지원했고 노르웨이가 23만 3,500여 달러, 독일이 1만 5,700여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 2011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모금액이 최저치를 기록했던 2014년에 3,320만 달러와 비교해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첫 해인 지난해 모금액 4,030만 달러에 비해서도 7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에 따르면 2011년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규모는 8,940만 달러에서 2012년 1억 1,78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6,280만 달러에 이어 2014년 3,320만 달러로 크게 줄어든 이후 지난해까지 3,4천만 달러대를 유지해왔습니다. 한편 올해 유엔의 대북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은 유엔기구는 세계식량계획으로 전체 액수의 41%에 해당하는 630만 달러를 확보했고 유엔 아동기금과 식량농업기구가 각각 38%와 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비정부기구로는 스웨덴 적십자사가 전체 지원액의 3.9%를, 북한 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식량 지원과 재난 대응 능력 향상 사업 등을 벌이는 핀란드교회 원조기구가 3.8%를 배정받았습니다. 사업 내용은 신종 코로나 대응에 49만 6,600여 달러, 그리고 영양과 식량 안보, 깨끗한 식수와 위생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유엔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북한을 국제인도주의 지원 계획에서 제외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검증 가능한 새로운 정보가 부족해 인도적 지원 활동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앞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도주의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 상황을 심각한 불안정으로 평가하고 올 연말까지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먼저 북한 날씨와 이야기 미국사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대편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45년 12월 28일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과가 모스크바 시간으로 1945년 12월 28일 발표됩니다. 미국과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들은 12월 16일부터 25일까지 모스크바에 모여 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문제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 한반도의 신탁 통치 문제를 포함한 7개 분야의 의제가 논의됐습니다. 이때 한국의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정 기간의 신탁 통치에 관해 협의한다는 사안이 결정됐습니다. 한반도에 임시로 민주주의 정부를 세우고 이를 위해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며 최고 5년간 한국을 신탁 통치한다는 모스크바 협정 내용이 한국에 전해지자 한국 시민들은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소련의 지령을 받은 세력은 돌연 신탁 통치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좌익과 우익 세력의 충돌로 극심한 분열을 겪게 됩니다. 이후 1946년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과에 따라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지만 이는 난항을 거듭합니다. 결국 1947년 미소 공동위원회는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사항을 실현하지 못한 채 결렬됩니다. 1895년 12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최초로 영화가 상영됩니다. 세계 최초로 돈을 받고 일반에게 영화를 상영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 영화를 함께 볼 수 있게 된 것은 프랑스의 발명가이자 영화 감독 리미에르 형제 덕분이었습니다. 오기스트 마리 루이 리콜라 루미에르와 루이 장 루미에르가 발명한 영사기인 시네마토그라프 덕분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에디슨이 발명한 영사기가 존재하긴 했지만 이는 구멍으로 들여다보는 형식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영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이 영사기 안을 들여다보는 기계였던 것입니다. 리미에르 형제는 그런 에디슨 영사기의 단점을 보완해 시네마토그라프를 발명하는 데 성공해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 기계는 카메라의 구실 뿐만 아니라 인화기의 기능도 했으며 기동성 또한 뛰어났습니다. 리미에르 형제는 스튜디오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카메라를 세상 밖으로 끌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